해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공동주택 붕괴 사고 발생 사흘째인 26일 사망자가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니엘라 레빈 카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로 발견된 생존자는 없다며 사망자 5명 외에 실종자가 15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우선은 여전히 수색과 구조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바 카운티장은 또 이 잔해더미 깊은 곳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해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 발화 지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24일 새벽 서프사이드 시내 해변에서 무너진 12층짜리 콘도는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으로 사고 당시 40년짜리 안전검사 필증을 위해 지붕공사 중이었습니다. 플로리다 지역 언론인 마이애미 헤럴드에 따르면 카바 시장은 관할 내 지은 지 40년이 지난 5층 이상의 모든 건물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24일 무너진 플로리다 콘도가 3년 전 점검에서 심각한 구조적 손상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6일 퇴임 후 처음으로 대규모 야외 대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웰밍턴에서 열린 야외 행사장에서 지지자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연설하면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대선에서는 승리를 다짐하며 우리는 백악관과 의회 그리고 미국을 되찾을 것이고 곧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남북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형 유세를 제기한 웰밍턴은 앤서니 곤잘레스 연방 하원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곤잘레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에 찬성한 공화당 하원의원 10명 가운데 1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곤잘레스 의원이 비난하면서 이곳에 하원의원 출마를 선언한 맥스 밀러 전 백악관 보좌관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에 찬성한 하원의원 10명 모두 재선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30일 텍사스주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 독립기념일 전날인 7월 3일 새로운 거주지인 플로리다에서 대형 유세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7일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에 앞서 독일과 프랑스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8일 로마에서 루이지 디마요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IS를 퇴치를 위한 국제연합 회의를 공동 주최할 예정입니다. 이어 마리오 드라기 총리와 세르지오 마라테다 대통령과 만나 시리아 내전과 내전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바티칸에 찾아 프란시스코 교황을 알연해 기후변화 문제와 이주민 문제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교황과 미 고위 당국자 간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0월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교황을 알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탈리아에서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신임 외무장관도 첫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라피드 장관은 중도 예시 야티드당 대표로 지난달 13일 신임 총리에 오른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의 뒤를 이어 2년 뒤에 총리직을 맡게 될 인물입니다. 맷 헨콕 영국 보건장관이 불륜 사진 논란 끝에 26일 사임했습니다. 앞서 영국 대중지 더 스턴은 25일 헨콕 장관이 지난달 6일 런던 보건부 청사 집무실에서 지나 콜러 덴젤로 보좌관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화면이 촬영될 당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해 강력한 거리 두기 규정이 내려져 가족이라도 한 집에 살지 않으면 직접적인 접촉을 금지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을 책임지는 보건장관이 업무 시간에 불륜 행각으로 방역 규정을 어긴 것이 드러나자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존슨 총리는 헨콕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영국의 코로나 방역을 이끈 헨콕 장관의 헌신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리선권 외무상의 잇단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화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화 거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외교에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미한 워킹그룹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 재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2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화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데 이어 리선권 외무상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종료되고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북한의 공식적인 첫 반응인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미 메시지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먼저 윤 기자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권력 실세라고 할 수 있죠. 김정은 그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이어서 리선권 외무상이 잇따라서 대미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요,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은 북한이 이제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돼 있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당 전원회의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흥미로운 신호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짧게 냈습니다. 그런 그 해석은 꿈보다는 해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잘못 가진 기대로 더 큰 실망에 빠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어서 리선권 외무상이 담화를 통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의 섣부른 평가와 억측, 기대를 일축해버리는 명확한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외견상 이 두 담화를 통해서 대화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화의 문을 북한이 아예 닫은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보다는 이 미국의 선제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조건 없는 대화가 아니라 상호 조건을 분명히 하는 대화여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북한의 의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설명입니다.
예.
실제로 김여정 부부장이나 리선권 외무상의 담화를 보면요. 미국에 대한 비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짧은 내용의 트위터글 형식이 이례적이고요. 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주장 이런 그 오래된 요구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짧은 글에는 또 아울러서 대화에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리선권 외무상의 담화를 보면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달리 뒤집어 말하면 의미 있는 접촉이나 대화가 전제된다면 미국 측과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은 현재로서는 대화에 준비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미국과의 대화를 아예 말하자면 거부하고 판을 깨버리려고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미국을 겨냥한 담화를 잇따라 낸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북한의 이번에 담화를 낸 배경은 역시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백악관의 그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의 그 언급, 이것이 하나가 뭐 계기가 됐다는 얘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그 성킴 미국의 그 대북 특별 대표가 이번에 그, 그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닷새간 머물면서 서울에서 한국 정부 또 일본 정부 대표하고 이제 그 협의를 갖고 북한 문제를 얘기를 했고 또 여기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그 원한다. 긍정적으로 그 반응해 오길 바란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아마 북한도 이걸 열심히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22일, 23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잇따라 이제 그 담화를 낸 건데요. 한마디로 이번에 북한 이번 담화를 낸 건 역시 그 미북 대화의 그 재개를 둘러싸고 그 미북 대화 그 재개 조건을 둘러싸고 일종의 그 신경전을 벌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제 조건 없는 대화 이것을 그 하자 이런 입장이고 북한의 경우는 이제 자신들이 이미 미국에 양보를 했으니 이번에는 미국이 대화를 하려면 일종의 그 입장료 미국이 먼저 좀 이번에는 미국이 좀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은데요. 북한이 이런 그 일종의 그 대화에 앞서고 기싸움 또 양보를 미리 그 압박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자신들이 이미 그 미국의 어떤 조치가 있기 전에 풍계리 핵실험장도 그 폭발하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뭐 2년 이상 발사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 자신들이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했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제재도 풀지 않고 대북 적대시 정책도 철회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있으니 이것을 먼저 좀 미국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그 할 게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어쨌거나 보면은 일종의 그 미국의 그 이 같은 언급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도 없고 또 대화를 정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은 사실은 뭐 대화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되는 것인데 이번에 어쨌든 이례적으로 연 이틀 동안 담화를 짧긴 하지만 내놓은 걸로 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잠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나요?
예, 사실 그동안에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기회 있을 때마다 전제 조건인 양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이거 아닙니까?
예.
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 훈련 중단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은 만나서 협상을 시작해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일단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조건 없이 만나서 모든 것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협상장에서 얘기할 것을 공개적으로 그 협상 카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미리 얘기할 건 아니라는 게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고요. 북한은 또 북한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강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뚜렷한 어떤 그 진전의 말하자면 신호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대화에 부정적이거나 아니면은 매우 소극적인 이런 상황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 새 행정부와 대화를 재개하는 것과 관련한 그 요구 조건이 뭐냐 이것을 기존에 어떤 것인지 내세운 것을 다시 요구하고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국 정부의 고위 정보 당국자가 최근에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고위정보 당국자의 발언에 따르면 북한의 입장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할 테니 미국이 할 수 있는 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북한은 그 이 정보 당국자의 발언대로라면 결렬로 끝난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때 양측의 실무진이 합의했던 사안에서 시작하자 그런 입장이라는 건데요. 어쨌든 양측이 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싱가포르에서의 미북 첫 정상회담 때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선언도 존중을 하고 여기에서 회담의 토대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니까 전임 행정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을 참조 삼아서 하겠다는 거니까 일단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미국의 새 대북 정책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얘기를 듣고 그 판단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의 최근 밀착 관계가 미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혹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북한이 이번에 담화 또는 입장 이런 걸 내면서 이제 사전과 중국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논의를 했는지 지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북중 밀착 관계 또 국제 정세 이런 것이 이제 북한의 그 현 입장에 반영이 됐다. 이런 것은 이제 하나의 상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 또는 어떤 주문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중국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대개 두 가지 약간 좀 그 결이 다른 이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외교적 차원의 주문인데요. 현재 그 미국, 한국, 일본 과거에 말하던 그 남북 삼각관계가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강화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 러시아와 이제 관계를 강화하자. 내가 이제 밀어준다. 이런 일종의 북중 결속을 주문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핵 문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겁니다. 하나는 그 북한에게 그 중국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과 그 쌍계 병행이라고 그러죠. 그 안보 평화협정을 맺는 것과 동시에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해라 이런 것이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 이제 이와 평소에는 잘 얘기는 그 안 나옵니다만은 중국이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불편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한이 이렇게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니까 미국이 남한 한반도에 사드 이것을 갖다 놓고 또 아직은 뭐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같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그 미사일 배치에 일종의 그 명분이 되는 것은 중국은 상당히 경계하고 싫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두 가지 입장이 그러니까 북중 결속 또 하나는 그 비핵화에 대한 어떤 입장 이것이 이번 그 북한의 그 담화 입장 발표에도 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국무부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이번 담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도전을 다루기 위해서 북한과 원칙에 입각한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확인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comments you mentioned emanating from North Korea, where we've seen them, we're aware of them, they have not changed our view on diplomacy.
프라이스 대변인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대북 외교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을 윤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북 정책 그 검토 결과를 발표할 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해서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리고 또 국무부나 백악관 고위 관리들의 그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의 일단이 사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전제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 이런 것이 이제 기본 입장이고요. 네. 또 그 내용상에 보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차례 게재를 통해서 미국은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하겠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죠.
예.
그리고 또 단계적인 그리고 또 세밀히 조율된 그런 대북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앞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존중 이 의사도 밝혔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상당히 유연한 접근과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이런 대북 협상과 관련한 기본 입장에는 이 북한이 말하자면 관심을 보일 만한 유인책이 없다라는 지적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스티븐 비건 전 대북 특별대표, 국무부 부장관이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네.
그 전 부장관은 이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다를 것이 없는 이 대북 정책으로 다른 결과를 바이든 행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기대하기 어려운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그 전문가들은 이게 트럼프 행정부 때 말하자면 일괄 타결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 정책과는 다 거리가 있다, 결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런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이제 북한이 말하자면 관심을 갖고 그래서 협상장에 나오도록 유인할 만한 그런 것들이 적어도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거론한 대북 정책의 기본 입장 속에는 담겨 있지 않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미국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또 이어가고 실용적이고 유연성 있고 단계적 방식으로 하자. 이것이 이 북한의 입장에서도 나쁜 것이 아닌 것은 아닌가요?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그 출범한 지 100일 만에 대북 정책 재검토를 마치고 이제 4월 30일이죠. 새로운 그 대북 정책을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실용적 단계적 방식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유연하게 협상을 한다 이런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그 실용적 단계적이라는 것은 북한이 평소 얘기하던 점진적 비핵화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일단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일종의 방식 측면에서 굉장히 그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5월 21일이죠. 그 미한 정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나온 게 있는데 당시 그 발표된 공동성명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와 그 한국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 또 싱가포르 선언을 인정,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고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그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 이것은 모두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문서인데 이것을 그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가 다 이어받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으로는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 시작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룩한 것은 그거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그 기반 위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거니까요. 북한으로서도 이것도 나쁠 점이 전혀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먼저 좀 그 유인책 선물 이런 걸 좀 내놔라 이런 건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협상을 하기도 전에 미국이 먼저 좀 주는 것은 약간 좀 그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이 좀 그 호응을 받기가 좀 힘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사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일 처리 방식입니다. 아마 북한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파격적인 방식 이것을 그 지난 4년간 이제 겪어왔기 때문에 파격적 방식이 그 좀 좋아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잘 생각을 해보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북한의 모든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까지 포기해라 이런 주장을 내서 결국 이것이 회담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북한이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하면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의 일처리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하는 것보다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하고 회담하는 것이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다 이런 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그 해보는 전문가들이 꽤 있는데요. 북한이 어떻게 이걸 보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을 받았을까요?
적어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이런 사실이 확인된 바는 없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동안에 그 언급이 나왔던 것은 두 차례 그 대화 제안을 했지만 그 대북 정책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말하자면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이제 잘 알았다라고 그 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입장을 밝히거나 만나보겠다 이런 것을 그 의사표명을 한 것은 없지 않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올 경우에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을 통할지 아니면 북한이 바로 미국과 직접 대화로 나갈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이네요.
네, 북한에게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제 대화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치면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과 직접 대화를 나서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한국을 중재자 일종의 그 중매쟁이로 해서 미국과 이제 대화를 갖는 그런 이제 방식이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초기에는 이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과 이제 두 차례 정상회담을 대화를 갖는 그런 것지만 후반부 들어서는 한국을 이제 따돌리고 미국과 북한과 이제 직접 채널을 형성을 해서 대화와 협상을 해온 그런 이제 사례가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여부는 역시 이제 북한의 이제 자유죠. 그렇긴 하지만 북한의 그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을 거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 지금 왜냐면은 그 한국 언론을 보면 한국의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쌀, 비료 지원, 금강산 관광체계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남북 간의 어떤 그 대화, 협상 이런 것이 재개되면 이런 것을 한국이 줄 수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북한이 한국을 통해서 이제 미국을 간다 하면은 이 같은 그 경제적 실익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미북 간의 대화를 하더라도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하고 처음 해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화를 하는 것 자체야 뭐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만은 상당히 아마 그 초반 분위기가 뻑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럼 비핵화를 하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북한도 제재를 풀어라 이렇게 이제 바로 비핵화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는 북한이 원하는 이런 것 전제 조건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북미 간에 바로 협정을 하더라도 북한을 가장 잘 알고 또 미국도 가장 잘 아는 한국이 중간에서 일종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해서 미북 간의 대화를 하는 것이 미국이나 북한에게 다 좋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그 말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정부가 중재에 나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사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좀 어느 정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형편은 남북한 간의 모든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끊겨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대화 중재라는 게 양측의 입장을 지금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양측의 입장을 다 잘 알아서 그걸 갖고 좀 서로 간에 이렇게 조금 그걸 다듬어서 니는 이걸 양보하고 또 이쪽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하면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북한은 사실 이 남한 쪽과 거의 그 대화 이런 것들을 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과 북한은 정상회담을 두 차례 하고 또 별도의 정상 간 만남도 했고 국무장관이 평양을 몇 차례 직접 방문하는 등 그러니까 소통의 채널은 충분히 별도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거치지 않아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한국의 그 역할은 이전과 달리 극도로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 제안을 하고 또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제안들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도록 촉구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6월도 며칠이 안 남았는데요. 그러면 7월에는 뭐 혹 미국 대화가 재개될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과거 이제 사례를 보면 북한이 설사 이제 미국과 대화를 정하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제 몇 가지 그 준비 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당시 보면은 6월 싱가포르 이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해 그 봄에 3월 그리고 그 이어서 두 차례나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 중국에 가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 북중 관계 또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둘러싼 어떤 사전 협의 이런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7월에는 여러 가지 북중 간의 계기 또 여러 가지 그 이벤트 이런 것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북 간의 7월에 대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그에 앞서서 북한과 중국 간의 모종의 그 협의, 논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꽤 있는데요. 이건 역시 상당히 주목해 볼 그럴 대목입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는 미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남북 관계 관련 사안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미한 실무 그룹, 워킹 그룹이 출범 2년 만에 폐지되기로 한 소식, 한국 외교부가 21일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국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불편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하기로 양측이 공감하여 동의하여 이렇게 공개하게 된 것이고요.
미한 워킹그룹이 사실상 종료되는 것인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윤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사실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킹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정책이라든지 남북 간의 경제 협력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그 채널 구조를 종료하는 것일 뿐이지 미국과 한국이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조율을 하고 사전에 긴밀히 협력 공조하는 것에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미한 워킹그룹이 종료되게 된 것에는 다분히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이 워킹그룹이라는 것이 이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사업이 이제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 아닙니까?
네.
이 협의체, 이 워킹그룹이 굉장히 그 유익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령 대북 인도적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 내 그 연관된 관련된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부뿐만 아니라 예. 재무부니 상무부니. 그런데 이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경협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의 개별 부서들을 각각 접촉하지 않고도 이 워킹 그룹을 통해서 국무부와 협의하면은 그때는 그러한 편리한 측면이 있었죠.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이 워킹 그룹이 이 대북 제재 면제와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을 갖고 이것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막는 측면이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주 강한 비판론자들은 이 워킹 그룹이 남북 관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지적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이 워킹 그룹의 운영 그리고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네.
이번에 사실상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종료됐다라고 하지만 미국은 그래서 이 재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최정권 외교부 차관 말 중에 워킹 그룹이 불편했던 것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최 기자가 좀 지적을 해주시죠.
네, 최종건 외교부 차관이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이제 한국 언론을 보면 2019년에 그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한국 정부가 그 독감 치료제죠. 타미플루라는 그 약품을 이제 북한에 제공하려고 했는데 당시
예.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이 같은 약품을 싣고 가는 트럭이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트럭은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에 반출될 수 없는 그런 그 품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좀 지연이 됐고 한국이 미국에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이 트럭이 약품을 싣고 가서 다시 돌아온다. 약품은 주고 트럭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그 후에 워킹그룹이 이것을 제재 면제 이것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이제 이거 제재 면제가 돼서 이 같은 그 타미플루 약품을 북한에 제공을 하니까 이번에는 북한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우리는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타미플루가 이제 제공이 못 되고 이런 사례인데요. 이런 사례를 보면 이것이 그 워킹그룹의 문제인지 북한이 호응을 안 해서 이것이 문제인지 좀 그 책임 소재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거는 확실하지만 이것이 어느 쪽의 문제냐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해 6월 미한 워킹그룹을 친미 4대 올가미라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워킹그룹이 종료되면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던 거니까 남북관계가 좀 개선이 될 뭐 가능성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이 워킹그룹을 이제 종료한 것 자체가 이 북한의 어떤 그 뭐 인센티브라 그럴까요? 이것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워킹그룹이 없어도 이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한국 간의 협의는 계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워킹그룹이 아니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여건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 정부의 말하자면 움직임이 사실 주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국 정부는 이제 이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종료를 통해서도 상징적으로 북한과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인도주의적 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사안이니까요. 앞으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또는 남북 간의 제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들을 한국 정부가 얼마나 이니셔티브를 지고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느냐, 또 여기에 대한 북한의 호응 여부, 여기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개선될지 또는 답보 상태를 이어갈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번 미한 워킹그룹 종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국은 이번 그 미한 실무그룹 워킹그룹에 대해서 한국과는 약간 그 다른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한국은 워킹그룹이 이제 종료됐다, 끝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관여는 계속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이제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이제 그 밝힌 건데요. 한국과의 협의 조율이 대북 정책의 핵심이고 관여는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서 이름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뭐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그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한 미국과 한국 간의 그 대북 정책 또는 남북 교류에 대한 조율 협의,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든 계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이 북한에 조건 없이 만날 용의를 밝혔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미한 워킹그룹을 종료하기로 했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19세기 미국 대통령 부인들 가운데는 백악관 안주인 역할을 달가워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줄리아 그랜트는 달랐는데요. 줄리아 그랜트는 전쟁 영웅이었던 남편을 무척 자랑스러워했고요. 남편이 대통령이 되자 기꺼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18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부인 줄리아 그랜트 편을 보내드립니다.
1869년 3월 4일 남북전쟁의 영웅 율리시스 그랜트가 미국의 18대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취임 연설을 마친 그랜트 대통령, 아내 줄리아의 손을 잡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자, 부인, 이제 만족하십니까?
네, 이날 줄리아 그랜트는 만족한 정도가 아니었고요. 행복에 겨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언젠가 위대한 사람이 될 걸로 믿어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는데, 그런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더니 미국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겁니다. 줄리아는 백악관을 멋지게 꾸미고 퍼스트 레이디로서 우아한 만찬을 베풀 생각에 부풀었는데요. 율리시스 그랜트 유적지의 역사 담당관인 페밀라 샌필리포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That she thoroughly enjoyed.
One of the things she saw herself. 줄리아 그랜트는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아주 즐겼습니다. 퍼스트 레이디는 미국 전체를 대표해서 손님을 접대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줄리아 그랜트는 백악관 만찬에 쓸 접시를 고를 때도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미 연방의 각 주를 상징하는 꽃이 그려진 접시를 골랐는데요. 남북전쟁의 아픔을 딛고 미국이 다시 통합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또 미 연방 아래서 모든 주가 동등하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만찬용 접시를 고르는 일이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랜트 대통령 부부에게는 일종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줄리아 덴트 그랜트는 1826년에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프레드릭 덴트는 상인이었고 큰 농장과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줄리아는 일곱 남매의 다섯째였는데요. 어렸을 때는 집 근처 학교에 다녔고요. 10살부터 17살 때까지는 세인트 루이스 시내에 있는 기숙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줄리아는 1844년 2월에 기숙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때 오빠 친구였던 율리시스 그랜트를 처음 만났습니다. After graduating from West Point,
he was stationed at Jefferson Barracks. 그랜트가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세인트 루이스 남쪽에 있는 제퍼슨 병영에 배치됐는데요. 육군 사관학교 동창이자 줄리아의 오빠인 프레드의 초청을 받아서 줄리아의 집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랜트가 줄리아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하는데요. 육사 졸업 반지를 주면서 줄리아에게 청혼했다고 합니다.
돌아오기 전에 용기를 내서 줄리아에게 내 감정을 털어놓았다. 아주 어색하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그때까지 줄리아는 나를 집에 찾아오는 여러 손님 가운데 하나로 여겼는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속한 부대가 이동한다는 소식을 듣더니 몹시 우울해했고 언젠가 둘이 꼭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네, 그랜트 대통령이 회고록에 쓴 내용인데요. 율리시스 그랜트는 1844년 5월에 줄리아에게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4년이 지나서야 결혼하게 되는데요. 다시 역사학자 페밀라 샌필리포 씨의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약혼한 것을 비밀로 했습니다. 멕시코 전쟁이 임박해서 그랜트가 속한 연대가 루이지애나로 이동했는데요. 1년 뒤에 그랜트가 잠시 세인트 루이스를 방문해서 줄리아 아버지에게 줄리아와 결혼하고 싶다며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줄리아의 아버지는 줄리아를 제일 예뻐했기 때문에 가난한 군인에게 보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줄리아의 동생인 엘렌과 결혼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하지만 그랜트는 엘렌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했고요. 직업이 군인인 게 문제라면 군에서 나오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줄리아의 아버지가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허락했죠. 나중에 그랜트가 멕시코 전쟁에서 돌아온 뒤에도 두 사람이 여전히 사랑한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한 겁니다.
멕시코 전쟁이 끝난 뒤인 1848년 8월, 줄리아 덴트는 율리시스 그랜트의 아내가 됐습니다. 줄리아는 처음에 여느 군인의 아내처럼 남편의 부임지를 따라다녔는데요. 하지만 1852년에 그랜트가 멀리 서부에 가게 되자 친정집에 남아서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그랜트는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는 시간을 무척 힘들어했는데요. 결국 2년 뒤에 군에서 나와서 세인트 루이스로 돌아왔습니다. 줄리아의 친정집에 얹혀 살면서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사업에 손대기도 했는데요. 일이 잘 안 풀려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그랜트 가족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절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 말이죠. 친정집 농장의 한 구석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이 시기에 아이가 둘이 더 태어났습니다. 줄리아 그랜트는 나중에 회고록에서 그때 힘들었다고 털어놨는데요. 하지만 평생 그렇게 살진 않을 걸로 믿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남편이 특별한 사람이 되고 반드시 유명해질 거란 예감이 들었다는 거죠.
율리시스 그랜트는 그런 아내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남북전쟁에 나가 싸워서 나라의 영웅이 된 겁니다.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랜트는 일리노이주의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의 가죽가게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장교 출신이고 또 멕시코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용군 지휘관으로 임명됐고요. 많은 공을 세우면서 북군 총사령관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1865년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북군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는데요. 정치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1868년 선거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고요. 손쉽게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미국의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 율리시스 그랜트는 무엇보다도 남북 화합을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퍼스트 레이디로서 줄리아 그랜트가 남긴 유산 역시 화해와 화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페밀라 샌필리포 씨는 말했습니다.
줄리아 그랜트가 가족 안에서도 화해와 화합을 경험했죠. 줄리아 가족들 가운데 몇 명이 남부연합을 지지했거든요. 반면에 줄리아의 남편 율리시스 그랜트는 북부연방을 위해 싸웠고 나중에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죠. 그러니까 화해는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중요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랜트 집안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줄리아는 스스로 남편을 도와주는 동반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이상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나라를 다시 단합하려고 노력했죠. 줄리아가 어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요. 남편에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을 걸로 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해서 알려졌죠. 줄리아는 항상 남편 그랜트 대통령 편에 서서 지지를 보냈고요. 율리시스 그랜트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랜트 대통령 부부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한동안 백악관 분위기가 많이 어두웠는데 젊은 대통령 부부 아이들이 백악관의 활기를 가져왔다며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랜트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때 양조업자들이 관련된 탈세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그랜트 대통령은 여전히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았고요. 3선에 도전해도 충분히 당선될 걸로 보였습니다. 줄리아 그랜트 역시 남편이 계속 대통령으로 남길 바랐는데요.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즐겼고 백악관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다녀오는 길이에요?
우체국에 다녀오는 길이요.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편지를 공화당 지도부에 보내고 왔어.
아니, 왜 그런 편지를 저한테 먼저 보여주지 않은 거죠?
난 당신을 너무 잘 알거든. 당신에게 보여줬더라면 절대로 그 편지를 붙이지 못했을게요.
네, 줄리아 그랜트는 남편이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3선 도전을 포기하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백악관에서 나올 때 마치 집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라며 흐느꼈다고 합니다. 워싱턴을 떠난 그랜트 부부는 장기 여행에 나섰는데요. 2년 넘게 유럽과 아시아를 여행했습니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요. 이 그랜트 부부는 가는 곳마다 그 나라 정상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중국, 인도, 또 당시 샴이라고 불렀던 태국 등을 방문했는데 다들 그랜트를 미국 대사처럼 대우했습니다. 그때 마침 중국과 일본이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랜트의 중재로 두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줄리아 그랜트가 회고록을 썼는데요. 거의 절반이 당시 여행 얘기입니다.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뒤 그랜트 부부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들이 관련된 사업에 투자했다가 많은 돈을 잃은 건데요. 게다가 그랜트 대통령이 후두암에 걸렸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는 자신이 죽은 뒤에 아내가 힘들게 살까 봐 걱정했는데요. 그래서 회고록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랜트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전쟁 얘기를 써달라는 제안을 여러 번 받았는데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줄리아에게 재산을 좀 남겨주고 싶어서 회고록을 쓰는데 동의한 거죠. 병으로 고생하면서 아주 힘들게 회고록을 썼는데요. 남북전쟁 역사책 가운데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줄리아는 남편을 잃고 무척 슬퍼했는데요. 줄리아도 자식들의 권유로 회고록을 쓰게 됩니다. 미국 퍼스트레이디가 회고록을 쓴 건 줄리아 그랜트가 처음이었죠. 이 회고록이 줄리아가 죽고 나서 한참 뒤인 1975년에 가서야 출판되는데요. 이 회고록을 보면 줄리아 그랜트가 무척 상냥하고 호감 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18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부인 줄리아 그랜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는 최근 라투코 물라디치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군 사령관에 대해 종신형을 결정한 하급법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보스니아의 백종이라는 별명을 가진 물라디치는 지난 1992년부터 1995년 보스니아 전쟁 기간 중 집단 학살, 반인도주의 범죄,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나는 오늘 물라디치가 저지른 모든 학살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한다며 우리는 희생자들의 비극을 지울 수는 없지만 오늘 판결이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물라디치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군사령관은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서 이슬람계 보스니아 주민과 크로아티아 주민을 학살하는 끔찍한 작전을 벌인 인물입니다. 그는 1995년 이슬람 마을인 스레브레니차에서 8천여 명의 무슬림계 남자들을 학살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서 벌어진 학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인들은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감추고 또 증인들에게 침묵을 강요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싸워온 희생자 유족들의 용기와 강인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레브레니차 마을 학살 26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국제형사재판소의 판결이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또 물라디치 사건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온 국제형사재판소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같은 집단 학살 만행이 다시는 지구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우리의 결의를 다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